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84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우리 10절과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오늘 한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 애 엄마. 애가 슬픈 일자예요. 해석하자면 슬픈 엄마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울고 있는 너. 울고 있는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밥을 줘봐도 쪽쪽이를 줘도 아기띠를 매도 그냥 다 싫대. 오늘도 잠 못 드는 너. 못 자는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분명히 내 품에서 깊이 잠든 너인데 눕혔더니 깨. 100일이 지나면 괜찮다더니 100일의 기절을 내게 주는구나. 뒤집고 기다가 이젠 잡고 서니 누워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 우리 딸 예쁜 옷은 싸여만 가고 집에서 내 꼬라지 딱 대역 죄인. 샤워도 남편 와야 겨우 하지. 화장실 동반 입장 익숙하지. 천천히 편하게 밥 먹고 싶어. 밤에 안 깨고 자보고 싶어. 아기 띠 없이 걷고 싶어. 예쁜 옷도 다시 입고 싶어. 둘째 셋째는 발로 키운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랬냐고. 그래도 예뻐. 고마워 내 선물 내 아기. 이 슬픈 엄마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아니, 제 아내가 원래 꿈이 작곡가였어요. 작곡가였는데 현실은 애엄마가 됐어요. 독방용아. 제가 이 가사를 쭉 읽고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읽은 애팔자야 이런 것 같아요. 읽은 애팔자야. 제가 깊이 공감은 안 되는데 2주 전에 아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시간가량 혼자 집에서 애를 봤어요. 참 그때 느꼈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지치지 않는지 너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활동적인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꿈이 좌절되고 낭망되고 깨어질 때에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모세의 상황을 보니까 읽은 애팔자야 이렇게 외칠 만큼 슬픔에 깊이 잠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앞서서 2절과 3절, 우리 출애굽기 2절과 3절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습니까? 불이 붙으면 타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 모세가 놀라하는 거예요.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떨기나무야, 너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니? 너도 참 기구하구나. 너도 참 인생이 꼬였구나. 참 안 풀리는구나. 뭔가 비정상적이구나.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80살에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이름은 모세인데 하고 있는 것은 80세 노인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어른의 양이에요. 참 기구하죠. 그 젊었을 때에 혈기 왕성했을 때에 큰 꿈을 꿨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꿈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현실 앞에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읽은 내 팔자야, 떨기나무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참 기구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런 모세에게 꿈이 좌절되고 깨진 슬픔과 좌절 안에 낙망해 있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물론 두려워하고 인간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문맥에서 살펴봤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났을 때 조상의 하나님, 수없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마주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고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깊은 슬픔과 고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 제게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목사님, 힘들 때는, 진짜 힘들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진짜 힘들 때에, 상처가 깊을 때에, 좌절되고 낙심이 될 때에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 힘든 상황들. 오늘 모세가 겪고 있는 그 슬픔이 이런 슬픔 아닐까요? 그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세월 동안 모세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난 없이 저는 좀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게 고난이 있었다면 군대 시절 그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초소에서 제가 쫄병일 때 같이 선임이랑 초소를 서는데 근무를 하는데 저한테 이래, 야, 너 주먹 쥐고 그 안에 바라봐 이렇게 하더라. 주먹 쥐고 주먹을 꽉 쥐고 그 안에 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주먹 쥐시고 한번 안에 보시겠어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래,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야. 이러더라. 화가 났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군대 얼마나 좋냐. 밥 나오지. 돈 나오지. 또 뭐 나오. 옷도 나오지. 그리고 못 나오지. 야, 그때는 진짜 제 앞에 군생활 이제 시작했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와, 참 탁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안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의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당한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80년 동안 이름은 모세인데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80살에 그 늙은 나이에 양 치고 있어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들 그저 두려울 뿐이에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세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자, 중등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러면 애들이 좀 기억을 잘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지금 힘드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내 백성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고통 속에 나의 꿈이 깨어지고 좌절된 그 순간을 마주할 때에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에 내가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 어그러지고 깨져버린 불꽃 가운데 타지도 않는 그 가시나무 안에서 그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를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모세를 모른다 말씀하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노아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 창세기 8장에 나타난 노아. 7장까지 내용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내렸어요. 홍수가 40주야를 내려서 모든 만물을 쓸어버렸습니다. 자, 7장 마지막 절인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자, 모든 것들이 지면에서 다 이제 수면 아래 다 잠기고 150일 동안 물이 다 차있는 이 상황에서 방주만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7장을 넘어서 8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사.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 소망이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안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바라보신다,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레아가 잉태하지 못함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런 용례로 써요. 이런 활용으로 쓰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왜 시골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막 되게 화가 나고 왜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여가지고 내가 이러냐고. 이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왜 그러시냐? 엄마한테 따져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죽고 없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하나님 죽고 없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메시지 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강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죽고 없냐? 하나님 지금도 너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를 기억한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게 알려준 게 이제야 조금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이게 참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될 때 혼자 되네요. 하나님 줄 거 없냐? 하나님 줄 거 없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줄 거 없냐? 이 신앙의 신앙. 하나님 줄 거 없냐? 이 노아가 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장치가 있었어요.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꿈에 끼어지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자 사방이 막혀 방주에도 사방이 다 막혀있어요. 그런데 창이 어디에 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천장에서부터 한 규빗 45cm에서 50cm 거의 하늘을 향해 창문이 나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노아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느 곳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이 150일 동안 노아가 견딜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체포 당할 것을 염두해서 이제 컴퓨터고 뭐 스마트폰이고 전부 다 이제 초기화하고 이제 나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중국으로 체포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상황, 노아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듣고 알고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8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내려오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늘 보좌 위에서 그냥 바라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내려오사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랍죠. 내가 알고 있어. 힘들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에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싸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임원 수련회를 가요. 중등부 제가 섬기고 있으니까 아이들 한 10명, 이번에도 한 14명 데리고 가요. 임원 수련회 가는데 제가 참 부단히 노력을 해요. 이 아이들과 좀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고 싶어서 1박 2일을 가는데 제가 그날만큼은 제 순교하는 마음을 먹고 잠을 안 자요. 이 애들과 같이. 제가 중3짜리 애들이 놓고 같이 밤새 말도 안 되는 마피아 게임 뭐 하면서 같이 재미가 있을까요? 수준이 맞을까요, 저랑? 맞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같이 노니까 재밌는데. 그 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만큼은 내가 중딩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놀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야, 이스라엘아, 내가 직접 내려가서 돕겠다.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찾아오시고 진실하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인 척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왜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냥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낭망되는 순간, 꿈이 깨어지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시죠? 내 상황 너무나도 잘 아시죠? 직접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 외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내가 내게 직접 내려가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두 가지예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어디요?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 인도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외치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새 힘을 얻자. 낙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자. 어깨 활짝 펴고. 하나님 이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하사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새 포도주는 바로 그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새롭게 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사 새로운 땅으로 너희를 건져내리라, 보내리라, 인도하리라. 그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가나안 땅일까? 왜 가나안 땅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 땅이 가나안 땅인데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 가나안의 정체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아,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가나안이 누군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나안이? 함이죠. 함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노아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있죠. 그런데 그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 저주를 받은 아들이 누구죠? 함이에요? 정말 맞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함이 저주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25, 누가 저주를 받는지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십시오. 시작! 예,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보십시오.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이에요. 그 이후로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들들, 그 유명한 가나안 최초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입장에서 가나안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그 그 강성한 가나안 최쪽에 버티고 있는 절대 점령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있어요. 야, 가나안 이미 저주받았어. 니들이 걔들을 종으로 부릴 거야.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선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에게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족보가 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 너희들이 지금 좌절하고 수입하고 있니? 애굽에서 수입하고 있니?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 지금 볼 때에 절대 점령할 수 없어 보이고 너무 강성해 보이는 그 땅, 이미 저주받았어.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 점령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낭망이 됩니까? 좌절이 됩니까? 꿈이 깨어졌습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과 용기가 없다고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어나라, 가라, 저 땅은 너희 땅이다.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라, 점령하라, 이 땅에 같이 눌리지 말고 좀 힘 좀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범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디너리 크리스천은 없다. 불가능하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제발 그 눌려있지 말고 애굽 땅에서 수입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희를 위한 그 계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점령하라.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 항상 외치는, 이 애들 제가 교회에서 볼 때랑 학교에서 볼 때 또 철산역 부근의 그 상업지구에서 볼 때 모습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상업지구에서 만났을 때 얘가 교회를 다니는 애인지 세상 애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화장을 뭐 변장 수준으로 하고 다니고 애들이 막 교복을 늘 항상 외쳐요. 야, 니들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 니 소속 어디냐?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막 외쳐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왜 그 문화와 사상에 왜 눌리냐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이들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세상에 같이 눌려 살잖아요. 돈에 또는 명예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아들, 뭐 자녀의 건강의 관계의 수많은 것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새롭게 되어서 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꿈이 깨어진 모세와 좌절과 낭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외치세요. 일어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보여주세요. 그 새로운 땅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모세가 순복하고 아멘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 할 법한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모세라고 뭐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애굽의 그 세상의 위험 앞에 내가 어찌 섭니까? 여전히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까지 게 뭔데? 내까지 게 어떻게 저 바로 앞에 섭니까? 좌절이죠. 낭망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누구야? 너 힘 있어. 너 자격 있어. 너 대단해.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누구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선언을 하세요. 우리에게 문제는 나의 가능성과 내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가능성과 내 자격이에요. 내 능력을 신뢰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내가 누구기에 겸손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알려줄게. 첫 번째는 출애굽할 거야.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야. 두 번째,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 출애굽기를 잊고 있는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 실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시내산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애굽인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우리의 자격, 노력, 능력, 어떤 지위, 가능성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주의 백성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러게 그들을 위해서 이제 터져나오는 얘기는 내가 누구기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어야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어찌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되어야 되죠. 우리 삶에 누구나 애굽과 바로와 같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들, 장애물들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등부 아이들이 제게는 바로와 같고 애굽과 같아요. 얘들은요, 사람의 탈을 쓴 망아지들이에요. 제가 수련회를 할 때마다 제가 몸살이 나요. 끝나고 나면 모든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집회를 인도하고 목이 다 나가고 온몸에 진을 빼서 그렇게 인도하고 나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임원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목사님, 집회가 너무 길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 피드백이 나옵니다. 아이들 부임한 순위 1위가 집회가 너무 길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제가 서거든요. 이 목석 같은.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길까요?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제 자신에 집중할 때에 참 답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 된 나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나니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꿈이 깨어지고 좌절과 낭망되는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뤄놓은 것이 이것인데, 내가 이 정도면 인생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회피 속에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두 모습이 저희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은혜와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고 겸손히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잠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